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최근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4일 수색작전을 벌이던 부사관 2명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인마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440m가량 내려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수거한 지뢰의 철제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았고 목함 파편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국제채권단과 그리스의 막판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조지 스타타키스 경제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재정관리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에 30억 유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전에 반드시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4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이번 합의를 비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간첩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이 평결 전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틴 바론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지난 주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허위 재판이라며 리자이안 기자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론 국장은 이란이 이번 사건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다며 법원 측에 무죄를 선고하고 리자이안 기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역시 지난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리자이안 기자 등 이란에 억류돼 있는 모든 미국인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지난주 수도 카불 국제공항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카불 공항 정문 앞에서 발생한 폭발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폭탄 공격이 정부 관리들을 수송하던 무장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이번 공격이 해외 주둔군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전역에서 폭탄 테러를 빈번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카불공항 인근 미군 특수부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아프간 경찰학교 폭탄 테러 등으로 모두 5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이튿날인 지난 주말에도 북부 쿤두즈주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러 2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오늘 압사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몰린 수천 명의 신도들이 사원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들어가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도들이 대거 몰리는 종교 행사 도중 압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다바리 강에서 열린 힌두교 목욕의식 도중 수만 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주재 미국 영사관이 오늘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출동해 이들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언론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영사관 총격전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는 이스탄불의 한 경찰서가 폭탄 공격을 받아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2명의 무장괴한들과 총격전을 벌여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6월 말에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었죠.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LGBT라고 하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 성소수자들의 도시로 알려진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시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이 성소수자들의 역사를 정식 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대학 입학 사정에 들어가는 정식 과목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새 학기부터 이 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과목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목의 이름은 퀴어 탐구라고 하는데요. 이 퀴어라는 단어는 색다른, 이상한 이란 의미였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퀴어 탐구라는 과목에서는요. 성소수자들의 역사, 또 관련 문헌과 문학 작품을 포함해서 최근에 일어난 관련 사건들, 또 언론에서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다뤄왔는지, 또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이 성소수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요. 자신을 성소수자로 알고 있거나 이 성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0명 중에 3명 꼴이라고 합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국 내 교육계에서 일어날 이 같은 변화 예고되어 왔는데요. 미국 내 일부 주요 도시 내 군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가르치려는 움직임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학부모들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지역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3도, 낮 최고 19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3도에서 30도 분포.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0도에서 30도.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요즘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재즈 여가수인데요. 노라 존스의 노래. 연인들을 위한 노래로 인기 있습니다. Turn Me On 들어보시죠. Like a flower waiting to bloom like a light bulb in a dark room.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 to come on home and turn me like a school kid waiting for the spring.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 to come on home and turn me on. It's been so dark
glass is waiting for some fresh ice cubes.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 to come on home and turn.
News.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퍼거슨 사태 1주기를 맞아 항의 시위가 벌어지던 중 흑인 청년 한 명이 경찰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5.3%에 머물렀다는 소식. 또 보육비 등 자녀 양육 문제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부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9일이요. 이 퍼거슨 사태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1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조금 있다가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퍼거슨 사태라면은요,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또 그 뒤를 이은 항의 시위와 폭동을 얘기합니다.
네, 자, 1주기를 맞아서 추모 행사와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경찰 총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네, 지난밤 자정 조금 지나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이 흑인 청년 한 명이 경찰 총에 맞아서 크게 다쳤고요. 이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경찰이 총을 쏘게 된 건가요?
네, 시위자들이 먼저 총을 쐈고요. 이 경찰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존 벨마 세인트 루이스 군 그 경찰국장의 말을 따르면요, 이 사복 차림의 경관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을 발견하고 이 주의 깊게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과 먼저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복 경관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경관들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는 거죠.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총은 지난해 도난당한 총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다친 청년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경찰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현지 언론은 다친 청년의 아버지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18살인 타이론 해리스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군은 지난해 숨진 마이클 브라운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해리스군의 아버지는 이 경찰이 발표한 것 외에 다른 많은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경찰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손전화에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금방 인터넷에 동영상이 뜨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네, 동영상이 떴습니다.
네.
하지만 그 동영상만으로는 자세한 걸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공개된 동영상에는 한 청년이 수갑이 채워진 채 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피를 흘리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이 참고로 당시 사복 경관들은 보디 카메라, 그러니까 이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를 달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시위자들 가운데서 먼저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졌습니까?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벨마 경찰국장은 발포한 청년에 대해서 시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시위대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 시위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마이클 브라운이 총에 맞고 쓰러진 바로 그 거리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 마이클 브라운의 유족과 친지, 인권운동가 등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 얼핏 봤는데요. 마이클 브라운이 쓰러진 그 거리에 크고 작은 곰인형하고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모객들이 숨진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기리기 위해서 임시로 이 추모비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네.
이날 추모식은 먼저 4분 30초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4분 30초는 마이클 브라운이 총격을 받고 이 거리에 누워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뒤에 마이클 브라운의 아버지가 참가자들을 이끌고 교회까지 행진했고요. 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올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밤이 되면서 시위가 격화됐나 보네요.
네, 그 지난해 폭력 시위의 현장이었던 웨스트 플로리산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리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폭동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찰이 이들에게 보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했고요.
네.
그러자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이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인근 미용실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자 한 명이 시위대에게 구타당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총성이 들리더니 흑인 청년이 경찰 총에 맞아서 쓰러진 겁니다. 벨마 예. 경찰국장은 이날 총격이 두 차례 더 있었고 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 퍼거슨 사태가 격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경찰의 과잉 진압이 또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찰이 폭동 진압용 장비로 무장하고 나오면서 시위대에 반감을 사는 그런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이 폭동 진압 복장으로 나왔네요.
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기독교 여자 청년회 그 YWCA의 인종차별 문제 담당자인 에이미 헌터 씨가 이 경찰의 대응 방식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 폭동 진압 복장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폭력을 부추길 뿐이란 사실을 지난해 경험으로 알게 됐을 텐데 이번에 또 경찰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발표됐네요.
네, 미국 노동부는 금요일 지난 7일 지난 7월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이 21만 5천 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1만 5천 개였다는 말인데요.
네.
이 실업률은 5.3%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전달보다는 신규 일자리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만 개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계가 이번 달 그 실업률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08년 이후에 기준 금리를 0%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준 금리라는 것은 그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인데요. 이 경제가 나쁘면 기준 금리를 낮춰서 이 기업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이 소비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요.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면 기준 금리를 올려서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제닛 옐렌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이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했던 거죠.
네. 그럼 7월 실업률도 기준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이 노동시장이 좀 더 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등 여러 수치를 볼 때 이르면 다음 정례 모임이 열리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기가 회복하고 있음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까지 기다릴지 모른다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준 내에서도요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며칠 전에 그 데니스 로카드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경제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9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제롬 포웰 연준 집행이사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7월 실업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실업률 외에도요 경제 회복의 징후가 되는 수치들이 최근 많이 나왔는데요. 연준이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부 그 회복의 징후들이 반짝 상승세를 보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첫 1, 4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현저하게 낮은 속도로 회복되면서 신규 고용 증가량도 20만 개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는 건강한 노동시장의 기준을 신규 일자리 20만 개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다행히 최근 3개월간 그 신규 일자리는 20만 개를 웃돌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규 고용 추세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실업률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모가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일을 줄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머니들의 경우 4분의 3 이상이, 그리고 아버지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구직 기회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고 양육기관에 맡기는 경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어려움은 아무래도 보육비 때문인데요. 이 1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자녀 보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가 일을 해서 자녀를 양육기관이나 보모에게 맡길 경우 이 드는 비용이 주간 $87에서 $148로 70%나 급증했습니다.
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 훨씬 보육비가 더 많이 드는 곳도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를 맡기는 경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매년 $5,600가 소요되는 반면에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무려 $22,000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기 맡기는데 고스란히 다 들어가니까 아기를 낳고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아이를 보는 어머니들이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아이를 돌봐줄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점도 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양육기관을 찾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국도요,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미국도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도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큰 압박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근무 시간의 자율성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응답에 대해서 일하는 아버지 76%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에 일하는 어머니들은 59%만이 만족하다고 답했고요.
네.
또한 어머니 10명 가운데 6명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하기 좀 더 쉬운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에 아버지들은 10명 가운데 4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자녀 양육 문제가 다가오는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자녀 보육 문제를 어느 당이 더 잘 다룰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응답자의 43%가 민주당을 꼽았고요. 이 공화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더 잘 해결해 줄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이 대선 후보들도 이 보육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보육비와 관련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나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경향을 가진 진보파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정부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네.
반면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파들은 정부 기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이 보육기관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 9일은 퍼거슨 사태 1주년인 날입니다. 이 퍼거슨 사태는요, 미국의 오래된 흑백 인종 갈등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만든 사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요, 이 퍼거슨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2014년 8월 9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예, 사건의 발단은 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한 작은 도시인 이 퍼거슨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한 흑인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9일 낮에 이 친구와 함께 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린 후에 길을 걷다가 대런 윌슨이라는 한 백인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네, 윌슨 경관이 마이클 브라운을 멈춰 세운 이유가 뭔가요?
예, 당시 윌슨 경관은 경찰차를 타고 이 시내를 순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시내 편의점에서 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무전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을 발견하고 세운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절도 행위를 했습니까?
예, 나중에 이 경찰이 공개한 편의점 CCTV에는 이들이 편의점에서 이 담배와 시가를 훔친 걸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요, 경찰이 고작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충격을 가했다는 소문도 나돌았었는데요. 그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총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게 사실 이 쟁점거리였던 부분인데요.
네.
예, 브라운 측과 이 윌슨 측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윌슨 경관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브라운이 도망을 쳤고요. 도망치는 브라운의 뒤에서 이 윌슨 경관이 총을 쏴댔습니다.
네.
예, 윌슨 경관은 이 브라운이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 항복 의사를 밝혔는 대로 총을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이 됐다는 건데
네.
반면 윌슨 경관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예,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의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네.
예, 윌슨 경관이 브라운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브라운이 자신의 총을 뺏으려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도망을 치던 브라운이 다시 몸을 돌려서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위협을 느끼고 총을 쐈다는 게 윌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이 키 약 190cm, 몸무게 130kg이 넘는 큰 체격을 가졌다는 점도 부각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했다는 주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나중에 밝혀진 얘기고요. 당장의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이 퍼거슨시 주민들은 브라운이 쓰러진 현장 주변을 꽃과 양초로 장식해놓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곳을 차로 망가뜨리고 갔다. 또 경찰이 경찰견을 시켜서 이 오줌을 누게 했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과 경찰 당국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있었던 시위만 해도 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흥분하면서 주변 상점을 약탈하고 폭동을 일으켰고요. 여기에 경찰이 최루탄과 헬기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위대의 일부가 체포되고 또 경찰관 일부도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런 시위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면서 이 주민과 경찰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에 경찰 당국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공개했던 비난도 있었죠.
예. 며칠 후에 경찰 당국이 브라운이 이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런 경찰의 행동은 시위대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브라운의 잘못만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부검 결과 브라운이 최소한 6발이나 총을 맞고 이 현장에서 즉사한 게 밝혀지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미주리주 주지사가 8월 16일에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퍼거슨 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퍼거슨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퍼거슨 사태는요,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흑백 인종 갈등 문제에 다시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퍼거슨 사태가 윌슨 경관에게 불기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죠.
네, 사실 이 퍼거슨 시에서는 이 브라운 사망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윌슨 경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108일 만에 미국 대배심이 내린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윌슨 경관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대배심은 이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 가운데 하나죠.
예.
유무죄를 평결하는 이 배심원과는 달리 대배심은 이 재판의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건데요. 당시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인이 9명, 흑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흑인 사회에서는 이 처음부터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불기소 평결이 내려지자 흑인들이 격분한 겁니다. 이들의 실망과 분노는 결국 대규모 시위와 약탈, 방화 같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요. 또 주 방위군까지 투입이 됐었죠.
예, 중부 아주 작은 도시에 이 중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까지 동원되고 이 상점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히 항의하는 이런 시위대의 모습은 큰 사회적 충격과 함께 또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온 흑백 인종 갈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사태의 배경에요. 퍼거슨 씨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퍼거슨 씨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백인이 99%, 흑인은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1980년부터 백인들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2010년에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요. 시 주민의 약 70%가 흑인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의 사회 지도층은 주로 백인들이죠.
예, 퍼거슨 시 시장, 경찰서장 다 백인에다가 시위원회라든지 경찰관들도 거의 다 백인 일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의 대다수는 흑인들인데 일부 소수 백인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의 불만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백인 경찰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멈춰 세우거나 수색한다는 게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네, 그런 불만을 뒷받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연방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불시 검문을 당한 사람이 흑인이 85%에 달했습니다. 예, 흑인들로서는 경찰이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억울해야 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퍼거슨 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퍼거슨 사태도 흑인 사회의 오래된 좌절감,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해낸 시대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에 여전히 흑인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네.
예, 윌슨에게 불기소 판결이 내려졌던 날도 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곳곳에서 흑인들의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백인 경관의 흑인 과잉 진압이 큰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난 1년 새 이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 그리고 함께 흑백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 이 경찰관들의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하게 하는 등 이 나름대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100년 넘게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내려온 이런 흑백 인종 갈등 문제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기적, 미라클 감상해 보시죠.
You're my life's one miracle. Everything I've done that's good, and you break my heart with tenderness, and I confess it's true, I never knew a love like this till you. You're the reason I was born. Now I finally know for sure, and I'm overwhelmed with happiness, so blessed to hold you close, the one that I love most. Though the future has so much for you in store, who could ever love you mo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you're my angel from above. Only God creates such perfect love. When you smile at me, I cry. And to save your life, I'd die. With a romance that is pure heart, you are my dearest part. Whatever it requires, I live for your desires. Forget my own, your needs will come before. Who could ever love you more? Oh, there is nothing you could ever do to make me stop loving you, and every breath I take is always for your sake. You sleep inside my dreams, and know for sure, who could ever love you?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 알아봤었죠?
네, 미국에서는 대부분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러 한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유권자 등록 방식이나 자격 요건이 주마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좀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공화당은 유권자 등록을 까다롭게 해야만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W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W is for whistleblowers.
예, whistleblowers라고 하면은 내부 고발자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는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내부 고발자 알아보겠습니다.
You have no actual training.
I have kids. Learned a lot right there.
통장에 돈이라고는 16달러밖에 없는 이혼녀 에린 브로코비치. 새 아이와 함께 살 길이 막막했던 에린은 자동차 사고로 알게 된 변호사 애들을 무작정 찾아가고 시켜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틴다. 애들의 배려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에린.
Why are there medical records and blood samples in real estate files?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의료 기록을 발견하는데 그 지역 대기업 공장에서 흘러나온 독성 물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었던 것. 정의감에 불탄 에린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용감하게 전쟁을 선포한다.
Please don't ask me to give it up.
네, 2000년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내용인데요. 에린과 변호사 에드는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투쟁을 벌인 결과 주민들을 위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린은 PG&E사의 직원 도움을 받는데요. 이 직원은 물론이고 에린 역시 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whistleblower is usually an employee.
내부 고발자는 주로 직원인데요. 부정이나 비리를 목격하고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당국에 고발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을 잃거나 평판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또 한 회사의 직원은 비리나 부정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점에서도 독특한데요. 사실 어떤 비리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내부 고발 전문 변호사 마틴 콘 씨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whistleblower는 호각을 뜻하는 whistle과 부는 사람이란 뜻의 blower가 합쳐진 말인데요. 호각을 부는 사람, 그러니까 호각을 크게 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콘 변호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y just report. They do it without knowing.
첫 번째는 그냥 보고하는 거죠. 이런 경우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사나 언론, 정부 기관에 무작정 알리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 알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자법을 보면 제대로 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고발 당사자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 놓은 법을 이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알려야겠다고 고발했다가는 제안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 보통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인데요. 그 좋은 예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입니다. 외국에서 뇌물이 오가는 행위를 금하는 건데요. 이런 법 가운데 어떤 법은 매우 엄격하고 강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연방정부 계약과 관련한 법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든가 계약을 따낸 뒤에 질이 낮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법이 매우 엄격하고 강경합니다.
There's another one for securities fraud that's
증권 사기를 막기 위한 법도 있는데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에 관한 겁니다. 또 석유라든가 금이라든가 외국 통화라든가 이런 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일어나는 상품 거래 사기에 대한 내부 고발자법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부패 방지법도 있고요. 또 세금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내부 고발자법이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UBS 직원으로 일했던 브래들리 버켄펠드. 미국인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다가 풀려났는데 직업도 잃고 전과자 신세가 돼서 시름에 빠져있는 버켄펠드 앞에 변호사가 나타나서 수표 한 장을 건네준다. 수표를 받아든 버켄펠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네, 연방정부가 발행한 수표에는 무려 1억 400만 달러가 쓰여 있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이 외국은행에 숨겨둔 계좌를 찾아내는 데 도운 공로를 인정해서 정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내놓은 건데요. 브래들리 버켄펠드는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고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마틴 콘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He was a Swiss banker. U.S. citizen but working in Switzerland.
버켄펠드는 스위스 은행 UBS 직원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이지만 스위스 은행에서 자산 운용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죠. 버켄펠드는 외국 불법 은행 계좌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인데요. 미국 시민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스위스에 불법으로 연 은행 계좌가 수천 개에 달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그 계좌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덕분에 UBS는 7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던 미국 시민 5만 명 이상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당국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 덕분에 미국 재무부는 수십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이 스위스에 불법 계좌를 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죠. 이제 그런 비즈니스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버켄펠드는 미국인들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의 운영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런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덕분에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And he was given $104 million.
보상금 액수가 자그마치 1억 400만 달러에 달하죠. 개인에 대한 보상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데요. 하지만 버켄펠드가 고발한 탈세 사건 규모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요. 미국의 세금법, 부정방지법 가운데 일부는 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꼭 미국 시민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앞서 말씀드린 해외부패방지법이라든지 그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내부 고발자 whistleblowers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부 고발자 하니까요. 에드워드 스노든 생각이 나는데요. 스노든도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의 계약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에 미국 정보기관의 통신기록 수집 활동과 여러 국가 기밀 정보를 폭로해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네, 앞서 얘기한 버켄펠드 같은 경우 이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정부를 도왔기 때문에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스노든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같은 내부 고발자지만 처지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부 고발 전문 변호사인 마틴 콘 씨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매우 흥미로운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많이 있지만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은 그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란 겁니다.
네. 네,
콘 변호사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There was no law that said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법도 스노든의 고발 행위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스노든은 법에 의존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폭로했는데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기 구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켰다는 거죠. 스노든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버켄펠드 경우와는 딴판이란 겁니다. 버켄펠드는 비리를 제대로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고 막대한 보상금까지 받았는데요. 스노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스노든 본인을 위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스노든의 폭로로 법이 바뀌게 됐다고 콘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이 NSA의 통신기록 수집 활동의 근거가 됐던 미국 애국법 조항의 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결국 미국 연방의회는 NSA의 통신기록 수집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자유법으로 이 법을 대체한 건데요.
네.
이 미국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법이 바뀐 겁니다. 스노든의 경우 워낙 국가안보에 민감한 부분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 반역자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이게 바로 내부 고발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을 폭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Whistleblowers, 내부 고발자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입니다. 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m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in on your presentation this afternoon. I heard it's a huge audience. I think around 300 people are attending.
Ugh, I am so nervous and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Just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and you'll be just fine.
Okay, I'll try. Thanks for those tip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I'm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in on your presentatio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내 프레젠테이션 있다며? 기대된다. I heard it's a huge audience.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온다고 들었어. I think around 300 people are attending. 한 300명 앞에서 발표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자 마이크가 Oh, I'm so nervous, and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긴장되고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해.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Just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and you'll be just fine. 라고 말해주네요. 마이크가 Okay, I'll try.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in on your presentation this afternoon. I heard it's a huge audience. I think around 300 people are attending.
Ugh, I am so nervous and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Just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And you'll be just fine.
Okay, I'll try. Thanks for those tips.
Today's expression is to have, H-A-V-E, have butterflies, B-U-T-T-E-R-F-L-I-E-S, butterflies in your stomach. S-T-O-M-A-C-H, stomach.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When you say that you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it means that you have a nervous feeling in your stomach. It simply means that you feel very nervous or anxious. Butterfly는 나비입니다.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는 긴장하다, 떨리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긴장과 두려움으로 심장과 맥박이 빨리 뛰죠. 그런 느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이 표현은 행복한 마음에 들뜨고 설렐 때도 쓸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m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in on your presentation this afternoon. I heard it's a huge audience. I think around 300 people are attending.
Ugh, I am so nervous and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Just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and you'll be just fine.
Okay, I'll try. Thanks for those tips.
Let's review. If you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it means that you are extremely nervous or anxious.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Butterflies in your stomach. To have butterflies in your stomach.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8월 10일 오늘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포츠머스 회담이 열립니다. 한 해 전 일본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러시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점점 전쟁 수행 능력을 잃어갔고 이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간 회담을 주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과 할양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전비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 그 대가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남만주 지역의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결국 회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인 1905년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사할린 남부와 남만주 철도를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1959년 8월 10일 오늘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가 타계했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농학학자 우장춘 박사가 8월 10일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장례식은 나흘 뒤 중앙청 앞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1898년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파 우범선과 일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쿄대 농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우장춘이 21살 되던 해 그는 일본 농림성 농사시험장에 들어가 육종학 연구를 시작, 32살 되던 해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우장춘 박사는 여러 가지 농작물의 육종 개량을 연구해오던 중 씨 없는 수박을 가꾸는 데 성공했고 각종 채소의 품질 개량과 종자의 대량 생산으로 한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8월 7일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 박사의 위독함이 전해지자 평생을 농업연구에 정진해온 고인의 공을 치하시오.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셨는데 이날 이 농림부 장관이 이를 병상에 우 박사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숨지기 며칠 전 병상에서 농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받습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B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